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20절부터 35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나요? 평소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 텐데 오늘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을까? 자,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가는 것, 죄와 회복에 가는 것. 전체 성경에서 굵직한 진리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어떠한 흉악한 범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작아요. 이렇게 또 혹시 틀리기 있지 않나. 아니, 죄 졌으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 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잘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도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요, 참 흉악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고만고만한 일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하시면은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영원토록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용서 못해, 뭐 이러고 이제 하는 경우들 있죠.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근데 세월이 가면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하면 천년 만년의 세월 뒤에도 그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죄가 어떤 죄예요? 영원한 죄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죄는 풀어지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럼 뭘까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도 심시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하다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 지옥 가고 싶으냐 뭐 이러고 막 그러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오용하는지 몰라요.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영적인 교만 속에 있는데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막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를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자, 30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고 바로 29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을 했죠?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20절서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에 쭉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이 터줏대감 귀신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The ghost of the house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우리 소위 저희 무당들에게는 터줏대감. 아, 이 집에 터줏대감이 저 스피커 밑에 앉았어? 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왜 스피커를 거기다 달아놨어? 빨리 치워. 대감이 노했어. 뭐. 제가 잘하죠. 그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막 하고 무당이.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터줏대감, 그런 귀신이 바로 예수를 붙들고 있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런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에서도, 29절도 말씀하셨지만 28절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조금 반응 좀 하세요. 28절도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럼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이런 비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무슨 되는 겁니까? 28절에서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29절에서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비방해도 한 가지를 온전하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죄,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하면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아멘?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외처럼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예외라기보다는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 스스로가, 잘 들으세요, 회개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면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을 미쳐버리고 성령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회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혼돈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냥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위축돼가지고 혹시 이게 좀 그런 말인가? 혼란하지 마세요. 해결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퀴즈. 지금 율법학자들은, 자, 율법학자들이 지금 막 예수님이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막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밀쳐버리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저러고 다시 마음을 고약스럽게 갖고 저주의 상태로 그냥 붙들고선 그렇게 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4장에 11절 1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죠. 먼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들 스스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 은혜를 밀쳐버리는 그런 일에 막 강권적으로 은혜 받고 너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많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하나 붙으세요. 우리가 죄를 탐닉하고 살면은요, 죄를 자꾸만 탐닉하고 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성령의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근심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선한 근심하도록.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중에 뚜렷한 그런 차이점의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고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아, 예전에는 그저 괜찮은 일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가 아주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향락이 예전에는 그렇게 향기로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다 보니까는 예전에 그 향기로웠던 그 향기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악취요 쓰레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누리고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그랬구나 나도 거기 있구나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도 그들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안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니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어떤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양이나 상식으로 아무리 잘 이렇게 단장을 했어도요 그 마음에 그 부패함이 심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계속 돌봐주다가 그것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탐닉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성령의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요 죄의 사함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도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길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자칫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구원을 얻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우리 크리스천의 교제 특징이 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보호해주고 자극해주고 사랑의 권면을 할 때도 있고 질책도 있고 그러나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겨주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스몰그룹 가정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교제예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하는 그런 교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냐면은 매일 달라지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떨 때는요 예전에는 이거 너무 불편해요. 딱딱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 읽은 다음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의 어떤 추한 그런 모습이 딱 성경에서 나타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한테 좀 위로되는 말씀은 없고 왜 이렇게 찌르기만 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불편한 그런 말씀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죄를 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다음에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행실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게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다른 길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주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그 교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렇게 따라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 31절부터 35절에서 그때에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또 저희들에게 한 가지 보라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불러대요. 나오라 그래 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오라 그러죠?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소동을 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그래? 다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간다는데 왜 예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만 소란을 피우고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 이러고서는 온 거예요. 어떻게 제 연기가 좀 잘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세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세요, 좀? 에이, 모르겠다. 좀 우리 윤수산이 더 잘하실 텐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교하고 윤수산이 올라가서 상황 것 같은 거 옆에서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서 금방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래? 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보시는 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나가서 내 가족이 왔어? 그러고서 나가실 줄 알았는데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집중시키신 다음에 금방 사람들이 흘려다니는 거는요, 밀려가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분위기와 환경의 세태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딱 중단시키시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다시 사람들의 물줄기를, 마음의 줄기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줄기를 하나님께 옮기시고 말씀을 봐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의 정의가 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대중과 문화, 풍속과 유행, 세태에 무릎 꿇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최종 권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들은 내 형제자매 아니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요? 이러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부모를 참 지극히 공경하도록 또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과 세상 생각과 철학으로 끌고 가려는 가족들이면 가족, 또는 문화, 또는 이 유행, 또는 세대,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무엇을 택해야 돼요? 최종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놀라운 그런 일을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고 쭉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그게 정말 귀신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욱짝욱짝 하니까 금방 사람들이 동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모든 생각과 결정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 지난주에 갈등이 있으셨어요? 갈등을 좀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들 그냥 하고 어떤 유익이 걸린 그런 문제에서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같고, 그런 갈등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일터에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안 아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사람들 지내는 대로 그냥 그 그룹 속에 파묻혀 살면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역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많이 오는데 다른 내가 예수님 믿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오고 결국은 나한테 손해가 올 텐데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적으로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갑니다. 그 정말 포기해야 되고 손해 보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없이 경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모세가
나의 구원자
바로의 공전에서 내 모든 생각 잠시 향락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미하여 아주 힘들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인해 기뻐하고 너는 나를 인해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 잘 아세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결단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세상에 어느 관계보다 가장 소중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이하는 때는 그 관계에 그런 순위를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살 때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건 하나님 때문이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주관하시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뜻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예수님 쉽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부딪히셨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길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길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관계는 주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친밀감 그것을 놓치는 일은 선택하지 않으십시오. 마셔야 돼요. 오직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